14장에 나와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보면서 참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혼이 단순히 결혼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 그리고 점점하고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은 우리의 전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결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쇼르케리즘이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영국에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학자들, 교수들, 크리스천 교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그리고 또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걸 쇼로키즘이라고 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컨페션의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챕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면 우리 자신, 그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하면 학업, 직업, 학업, 그리고 취미활동, 결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 한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만 국한되는, 그래서 예배와 봉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거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취미활동도, 심지어는 골프를 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남자 성도님이 골프 치시는데 골프를 칠 때도 이것이, 골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골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만 치지 마시고 골프 칠 때 생각해 보세요. 예.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그 중에 한 영역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근데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결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뜻대로 사는 삶의 한 영역이다, 한 에어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나의 중심,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내 뜻대로 하는 결혼,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을 통해서 성경은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영역의 하나가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실 행복해지냐 하면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결혼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이 부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참 행복이 거기 없는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어도요, 주님 안에서 맛보는 참된 그런 가정의 영적 그런 기쁨은 오직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설 때 우리 배우자들도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무엇이냐?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택할 수 있는데 아무나 택하면 안 되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절대 택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딸이라는 것은 어땠냐면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은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도 굉장히 극심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이었어요. 가장 그 죄악상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 관영하다는 말은 충만하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고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무슨 말이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 결국 가나안 족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될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너희들이 다시 너희들의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나안 족속 그 족속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에 그 정도의 말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아직 아니했다. 충만하지 않았다. 굉장히 죄를 많이 졌던 족속들이었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 무슨 의미냐면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말은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라 이런 거예요. 결혼 이전에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것이 결혼보다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도 나오지만 이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나중에 신명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그 신명기와 느헤미야라는 그런 어떤 시대점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시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그들이 거듭 태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 너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므리 족속, 여러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어머니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족속의 여인과 아니면 남자들과 서로 간에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성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본분과 신분과 이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쫓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혼보다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는요 1세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세대들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막 출애굽에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그 본토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 저 아모리 족속은 장대한 족속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런 말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이 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 20세 이하,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2세대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주는 1세대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2세대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이 새롭게 리프레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뉴 비기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 6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1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패역해서 멸망받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하나님 사랑 얘기하다가 7장에서는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너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정체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봤지만 느헤미야 1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이방 여인을 막 취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말로 합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면서 솔로만 왕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 또 쓰여진 것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제사장 중심으로 그 성전 제사를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fundament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재정립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또 지적되는 말씀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될 때마다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다, 이방인과의 결혼이다라는 걸 말하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징계받았을 때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거기서 하나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제 번성해서 새로운 이런 어떤 세대들이 이제 막 출몰하고 시작할 때 새롭게 막 이제 번성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120년 후에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혼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면서 결혼해야 된다.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창세기 24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두 번째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 메소포타미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율의 성에 이르러. 이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여기는 하란입니다. 하란 갈대 우르가 아니라 이제 그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하란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란도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아내를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취하는 게 쉽겠습니까? 즉 아브라함의 종한테 가서 취하라고 말하는 말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취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취하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Which one is easier?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아들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믿는 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그가 하면서 결국 그 종에게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는 자랑 결혼해야 돼요. 이것은 사실 이 부예배 때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대학 청년부들한테 많이 이제 또 되어질 말씀인데 믿는 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불신자와 결혼하신 분이 있다라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한 그 이제 제가 후에 드릴 말씀이지만 이미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 정말 그 청년들이 있다면 믿는 크리스천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직 내 자녀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그냥 주위에 있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결혼시키지 말고 꼭 믿는 자녀와 결혼을 시켜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도 그런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본토 촌척 아비 집으로 가라는 말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흔히들 많이 그럽니다.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 설사 크리스찬 중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 justify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크리스찬 중에서 크리스찬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안 좋은 신뢰를 보고 크리스찬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걸 보고 그러면 뭐 차라리 괜찮은 불신자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더 낫다 이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불신자하고 전혀 결혼을 고려하지 않고 별별 일 없는 불신자라고 이 말의 표현이 그런데 별별 일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를 행여나 만날 때는 아예 그냥 결혼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 스펙이 너무 좋아요. 소위 요즘에 한국에서 말하는 스펙이 좋고 명문대 출신에다가 직업도 좋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뭐 이러면 이제 불신자도 좋다 이런 식으로 돼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제가 이제 영어권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한 몇 년 전, 15년 전서부터 제가 쭉 이제 미국에서 이제 2세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 대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카운슬링을 상담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유대인이 어떤 부모들은 유대인을 자기 딸이 유대인이랑 결혼한다고 해요. 근데 경제적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뉴욕 증권가에서 일해요. 미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고 불신자라도 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평상시에 크리스천하고 결혼하면 크리스천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늘 말하시던 분이 아 딸이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같은 친척인데 주인제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의대를 다닌다고 합니다. 의대를 다닌다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해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다가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없고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생을 얘기하더라고요. 동생이 자기 동생이 되게 이쁘대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쁘고 남자들이 좋아한대요. 좋은 대학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동생이 다 따진대요. 그 배우자 될 남자의 그 키도 따지고 외모도 따지고 직업도 따지고 자기가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가 나온 대학은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나온 대학 이상의 대학을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자기 배우자감이라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기준을 스탠다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이 노처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48세. 48세가 되도록 계속 따지고 리스트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분이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만나보지만 이분의 동생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이분이 불신자하고 결혼했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모든 찬스를 다 노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7장 14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결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그 언약의 백성 관계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 귀히 보십니다. 그 가운데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신자와 결혼하신 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한 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신 분들은 분명히 신앙적인 면에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할때 너무 강하게 남편과 아내와 부딪히라고 신앙의 정체성을 그래도 그 안에서 유지하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부딪히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결혼이 파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타협하지 말라.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말라.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가 불신자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라고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쪽 저쪽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이 sanctify라는 말이에요. 성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사람은요, 사실 쉽게 sanctify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려움과 힘듦과 남편이 이렇게 반대하는 신앙과 대립과 반목과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sanctify 되는 거룩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믿고 은혜 받으니까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이제 불쌍히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전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너희 남편도 거룩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희 자녀들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남편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너희 자녀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이 거룩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제가 베드로 강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남편한테 순종함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말로 이 말하는 걸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 남편이 이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분들한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게 원론적으로 그런 결혼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원하는 결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면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결국 전도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자녀들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결혼을 향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돼요. 이 3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네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본토가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죠. 거기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약속하셨죠.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찾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아들의 믿는 아들을 믿는 아들 아니 아들의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가 그 사절을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를 택할 때 아내를 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확신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본토에서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의 그 아내 될 사람이 그 본토 친척으로 본토 친척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싫어해도 그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여자가 나를 쫓아 5절에 보세요.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상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자기가 본토에서 떠나게 했던 이 본토를 떠났다는 의미가 뭐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으로 온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갈대우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였었죠. 그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상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이 왜 중요시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그런 로케이션, 지오그래피컬 그런 어떤 로케이션이나 장소적인 의미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그냥 살으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그러죠. 모토로 왜 그곳에 옮겨지겠습니까? 장소적인 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삶은 뭐예요? 구원받기 이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영위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택하는데 그 아내가 만약에 그 종한테 말합니다. 그 아내가 만약에 이곳으로 가나안 땅을 오기 싫어하면은 그 아들과 그 아내를 데리고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하고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절대로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을 때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하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꾸만 그리로 끌어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족속의 사람이야 택하지 말고 내 본토 내 친척에서 셈의 후예와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한테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가나안의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희생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가나안 삶은 구원의 삶이다. 그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 구원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삶에서 새로 영이 되는 이 구원의 삶을 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에 가서 셈의 후에 믿음의 계보인 믿는 여인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삶을 포기하고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결혼이 축소가 돼버리고 결혼이 믿는 자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 반대편 메소포타미아 삶으로 돌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신자의 삶은 메소포타미아의 삶과 가나안의 삶은 구분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의 삶과 부름받은 이후의 삶은 구분되어진 삶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우리의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본향,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혼도 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삶이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이 출애굽해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다시 구원의 구원으로 초대하고 구원의 부르심의 삶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스토리고 민수기 신명기의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건히 믿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라고 믿었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보낸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 그 사자를 7절에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맹이 있는 우리 부모님, 젊은 부모님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히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12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쭉 얘기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믿었어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까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 험난한 바도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한다. 바다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한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두 번 기도해야 된다. 결혼하는 사람은 세 번 결혼을 위해서 세 번 기도해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 번 기도하셨겠죠?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 가지고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성한 자녀를 두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두는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에 좋은 그런 우리 배우자들, 며느리 아니면 사위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중요한 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에서는 믿는 자가 없어요. 본토 친척을 가야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보면 뭐예요? 지금 자기한테 기울여 마시게 한다. 너는 물 항아리 그 마시게 하면요.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성품적으로 인지한 성품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약대에게 마시우리라.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좋아서 뛰어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그네를 도와주는 그런 자상함이 있는 사랑이 있는 자기 나그네 말하는데 들어준 순종이 있고 동물에까지 자비를 베풀어주는 이런 캐릭터가 있는 이런 좋은 성격의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그 리브가 그렇게 다 하니까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부를 보게 됩니다. 분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만이 아니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 이게 뭐 해프닝이겠구나 그렇게 됐고 있구나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좋은 거 비슷한 게 생기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그것을 분별합니다. 물론 분별할 때도 틀릴 때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기도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여기 그를 주목하다 그리고 평탄을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분별하는 이런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리브가가 고백하는 이제 말을 들었을 때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어떻게 경험해요?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꼭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결혼한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여기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탁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26절에 나오죠.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해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스토리가 단순히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합된 그런 스토리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족장의 결혼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족장의 결혼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결합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신도의 결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교회와의 결합, 연합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하는 이 사실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남녀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남자와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이 결혼하고 이런 결혼하는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이것이 연합이라고 하죠. 이 연합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교회와의 그리스도 교회와의 그 연합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합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결합의 의미를 이 땅에서 가정을 주어서 그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연합의 의미를 그 결합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상 교회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들에게 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그의 남편을 복종하라. 그게 어디에 나와? 그게 왜 그걸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된 우리가 그의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과 지금 우리 남자 여자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와 여자의 관계 속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은 관계는 그리스도를 뛰어낸다면 그리스도 없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게 인간적으로 됩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뛰어버린다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설명이 될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결혼할 때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남편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셔야 돼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교회와 그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그리고 먼 훗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